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며 표준 없이 살아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갈증이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시원함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구약의 인용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천사들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그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가지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하여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 죽음을 맛보신 자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그런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적인 것이죠. 왜 죽으셔야 했는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 근데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왜 죽음의 치욕을 겪으셔야 했는가? 죽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모든 존재는 죽음을 거부합니다. 하나 작은 미립자조차도 깨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운동을 시켜야만이 깨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쉽게 자기를 파괴할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작은 미립자마저도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천사를 위함이 아니오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한다.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 즉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목적합니다. 또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의 그 송영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송영을 부릅니다. 만물의 목적이신 하나님, 만물의 기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이 만물의 목적이시고 만물의 기원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란 구원의 기원이 되시는 분,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기원이요 구원의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꼭 필요했던 일이 무엇이냐? 구원의 기원이 되신 구원의 주님께서 고난받는 일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시고 만물의 목적이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원 되시는 일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목적 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꼭 필요했던 일이 무엇이냐? 꼭 필요했던 일은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죽음에 넘겨주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히브리서는 이제 이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의 주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그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없애는가? 그렇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죽음, 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면, 아, 하나님께서 만물의 목적 되시고 만물의 기원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영광에 들어보내실 때 그렇게 들어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에 들어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만물의 기원 되시고 만물의 목적 되신다면 십자가 없이 그냥 영광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일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를 오히려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의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십자가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의를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선언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목적이요 만물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그 속성에 어떻게 하여 이 십자가가 합당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로써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 이 권면자는 이 히브리서가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이 설교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하나의 기원을 갖는다는 말인데 이 하나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성을 취하 사람이 되시다.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다. 형제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다 말합니다. 9절에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우리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거룩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 그 모두의 기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뜻, 하나님의 한 가지 뜻에서 기원하는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임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하나의 혈육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사 우리와 동일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형제가 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형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권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견디라 권면하는 겁니다. 또 1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자. 예수 믿는 자로서 치욕을 짊어지자. 그리고 고난을 받자.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형제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사는 현장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 몸과 영혼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신 그 일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셨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첫 번째 인용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인데 시편 23편은 유명하죠. 22편도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도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0편 1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하여 시편 22편을 자신의 고난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요.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찬송의 말씀인데 바로 이 22절이 뒷부분 구원에 대한 찬송의 그 첫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고난이 끝나고 이제 구원을 찬송하는 그것을 히브리서는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형제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의 말씀은 이제 우리들을 형제들로 인정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형제들로 인정하시면서 예수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 인용하시는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서 이 8장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떠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내가 떠난다. 내가 내 얼굴을 가리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다수가 그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얼굴을 가리울 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대다수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절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그 얼굴을 가리우실 때 그 고통만큼 큰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나는 너를 몰라 하고 얼굴을 돌려버릴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사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그리하여 버림을 당하신 그 고난을 겪으실 때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의지하였습니다. 의지하리라.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제 그의 형제들의 본이 되시는 거죠. 그를 의지한 것처럼 이제 시험을 겪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이 또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인용하는 말씀, 우리들을 형제로 인정하시면서 인용하는 말씀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인데 아까 인용했던 17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을 끊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곁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 곁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이 시대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를 보고서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자녀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이 자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이 자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원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이라는 것은 관계절로 뒤돌아오고 바로 말하는 것은 보라 나와 자녀들을 보라 나와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자녀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홀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자녀를 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누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의 때를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께서 큰 빛 가운데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을 불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나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야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2장은 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그것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그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시냐 그 상상이야 상상 환상이야 환상 그냥 환상으로 우리 앞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는 아니었어 라는 주장이 초대교회에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증언하니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지금 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죠. 손으로 만졌다. 환상이 아니다. 진짜다. 진짜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으로 우리 중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던 분, 환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 중에 계셨던 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셨을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성을 창조해서 주셨을 거야. 우리랑은 다른 혈과 육, 우리랑은 다른 그런 혈과 육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님께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선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다. 혈육으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함께 영원에 계시던 그 아들이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사람이 되셨습니까? 14절 후반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사람이 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지니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특별한 죽으심입니다. 능력과 힘이 없어서 죽는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두 군단을 불러와서 천군 천사를 불러와서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죽으셨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범죄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지배합니다. 그래요. 죽음의 권세 아래 붙들려 살아가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이 시대의 논리죠. 선악의 기준은 너야. 너 자신이야. 선악의 기준은 너 자신의 욕망이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참생명을 떠나 살게 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 속죄제물 되신 일이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죽으심. 그리하여 부활로 그는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죽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죄에 속하고 죽음에 속한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에 속한 자들이요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은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고 죽음의 매인자가 되어서 죄와 죽음의 매인자로 마귀의 권세 아래 살다가 결국에는 영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두려운 죽음이 아닙니다. 공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영생을 여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죽을 터인데 그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하늘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나와 자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던 그 죽음이라는 이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언약에 속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붙드신다 하셔요. 붙드신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곳곳에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을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에서 보는 대로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에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붙들고 계시다. 17절은 다시 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들이 갖고 있는 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시고, 그래서 범사에, 범사라는 말, 옛날 말이죠. 모든 면에서,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참 사람이 되셨는가?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자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기 위해서 형제들처럼 된다. 자녀들처럼 된다. 모든 면에서 형제들처럼 된다. 죽음으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친히 제사 제도를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속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18절에서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가?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가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쉬울까? 쉬울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고 이 고난의 고통을 아셨고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아, 그는 강하셨으니까 덜 아프셨겠지요? 아닙니다. 더 아프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서 더 아프셨어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이 있어요. 바늘을 요 손톱에다가 꼭 눌러요. 여러분 살짝 누릅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이 바늘을 손톱 밑에다가 찔러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아프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무뎌요. 무딥니다. 웬만한 죄, 에이 뭐 그 정도야. 우리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요 아픔이셨습니다. 죄인들과 호흡하시고 그 죄의 결과물로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을 때 그 고난과 시험의 고통은 그 괴로움은 더하셨습니다. 그거를 아신다. 잘 아신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형제 되신 대제사장께서 잘 아신다. 우리의 고난을, 시험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를 생각하라 하면서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라고 우리를 권합니다. 시험 중에 계십니까? 또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셔서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한.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시험을 잘 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2000년 전에 멸시와 경멸과 천대와 핍박 속에서 그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유대인 그리스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똑같이 이제 이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견뎌야만 하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고난을 견디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사오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시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던 것처럼 그를 기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을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8